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것,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택하셨나? 우리들은 절대로 택하지 않고, 우리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좋게 여기고, 다 괜찮다고 하는 그 누구든지라는 말, 다라는 말, 뭐 각각이라는 말,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단어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식의 나의 생각, 나의 관점,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잣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한테 비춤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으면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괜찮으면 나는 더욱 괜찮고,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봐주시니까 받아주시니까 라면서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또 아무 공로도 없다. 그걸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부모의 은혜 갚는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은혜 입는 것도 갚는다고 그 은공을 우리가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게 처음에는 은혜를 갚는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의무가 되고, 그게 책임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올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올무가 된다면 그거는 은혜를 헛되이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고, 그리고 정말 우리 그에게 베푸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희를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부려먹으리라, 써먹으리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음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인생됨, 질그릇됨, 우리의 그러한 무력하고 연약함을 아셔서 그분은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붙들어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쁘고 그리고 강건할 수 있도록 생기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자기 나라가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훼파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모로 끌려가고 너무나 참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좌절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피할 길이 없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정말 쑥과 담즙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쓴 거고 다 정말 아주 간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창자가 다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뭐 소망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가 잠잠히 회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나였나? 우리가 어떤 우리였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병이 깊어져가지고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저희 남편이 지금 자기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서 그전에는 길에 가다가 그러한 그 병자들 그런 장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정말 다 누군가가 기저귀 갈아주고 점 매겨주고 다 씻겨주고 다 해줘서 산 거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걷고 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게 다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처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땠는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 택해서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책임지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책임지라고 하려면 그분의 뜻대로 살면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분에게 목적이 있고 그분에게 길이 있고 그분에게 힘이 있고 그분에게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정말 손을 대셔야 거기에 가치와 거기에 모든 그 목적이 영광으로 정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얘기만 했지 실제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것으로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만 지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잔뜩 벌려놓고 저질러놓고 자꾸 책임은 부모에게 지라 그러고 남편에게 지라 그러고 아내에게 지라 그러고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다 지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올바른 삶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제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말을 안 하고 수습할 수 없게 됐을 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아이디어,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의논해 주지. 이게 정말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기도해 주세요. 좀 한번 말이라도 건네주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면 하나님한테 중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완전히 다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면서 그러고서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세상 원망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죄가 얼마만큼 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고 어려운 것만 물어보고요. 뭔가 일이 뒤틀어졌을 때만 물어봅니다. 자기가 아는 길을 내비게이션 보면서 지도 보면서 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길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려고도 안 하고 또 물어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함정에 빠지고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 왜 이렇게 됐나?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회상하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써 거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중심을 회상을 했는데 그거는 다만 뭘 후회한다든지 뒤돌아봐서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중심을 회상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 아담 이래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올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하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썩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그가 생각했을 때 상황이나 인생 자기 자신 주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의지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른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내일도 또 앞으로의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건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영원도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상황이 좋았을 때의 감정과 상황이 나빴을 때 감정이 다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의 생각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벌거숭이로 모든 것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량 미쁘시고 이량 자비로우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애쓰다가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 굉장히 좌절합니다. 일 중독이 된 것처럼 사역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그러한 집회 속에서 살다가 뭔가 자리보존하고 눕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하고의 그 교류가 차단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겨서 여태까지 했던 일들, 여태까지 달려왔던 그 일이 그렇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부딪혀집니다.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회상을 해요. 정말 시작할 때 그리고 한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또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한데 우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버지 쓰러져서부터 지금 4년을 여기 기도하는 집에 갇혀있다시피 지금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막 뛸 때에도 누군가는 그렇게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했었겠지. 지금 막 뛰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뛸 수 없게 돼서 아니 움직일 수도 없게 돼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뛸 때에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뛸 때에 갇혀있던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안 보였는 그때에 나는 그 사람들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소외되어 있고 갇혀있는 것 같이 살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한다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그럴까? 정말 보이지 않는 거고 또 마음이 있다 그래도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고 탓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한 일이요. 그리고 당연히 나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거다. 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존재와 그 사람들의 삶의 그 형편들을 돌아볼 수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지금 내가 소외된 쪽에서, 내가 갇힌 속에서 지금 체험을 한다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겪어봐야 아는 일들이 있다는,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인데,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거는 꼭 뭐랄까, 세상식의 얘기예요. 그러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내가 지금 소외되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에 내가 지금 받고 싶은 대접, 누군가가 나를 돌봐줬으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해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으면, 그런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요양원에 가도록 권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당신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생활은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당신이 당신 누군가에게 더 아프고 더 약하고 한 사람들에게 베풀 기회는 없지 않냐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내 아픔 속에, 내 슬픔 속에,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 생활만 그냥 잘 유지되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는 그 삶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축복하는 일을,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아버지의 모든 수발을 들었다 그래도 그게 제가 아버지 섬긴 것 같지만, 아니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거를 허락해서 그거를 받아준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암 환자 집에 항상 주일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 가정이 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 생각해요.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아주며 같이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아멘,
그것을 받아준 것,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이고 정말 너무나 큰 감사였어요. 아니, 제가 받은 은혜예요. 처음에는, 아니,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정이 어려워서 전신 지체 장애자와 암 환자와 교회를 갈 수 없으면 교회에서 좀 와서 예배 좀 드려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라도 좀 해주지. 교회에도 얘기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얘기해봤지만 중간에 깨달았어요. 그 가정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 가정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접에만 반응이 민감합니다. 누가 나를 모른 척했어, 인사를 안 했어, 누가 나에게 큰 소리 질렀어, 눈을 흘겼어, 뭐 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받고 싶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유익할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용서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에서부터의 얘기가 나와요.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인사 잘하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그런 선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죄인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 모욕한다는 게 받는 사람은 모욕이지만 하는 사람은 모욕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다고, 자기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감정대로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상처고 굉장한 모욕이 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조센징이라는 말은 조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신을 병신이라고 말하는 병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뭔가가 장애가 있고 성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신병자? 정신병을 가진 환자를 얘기를 해요. 귀머거리, 뭐 장님, 쩔뚝발이, 곱추 다 그게 하나의 단어 자체는 무슨 나쁜 그런 거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생겨진 그러한 정말 단어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 사람에게 직접 쓰면 그것이 상대방을 모욕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없이 여긴다든지 정죄한다든지라는 걸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너 네 나라 가라 얘기해요. 미국하고도 다르니까 거기는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한국 가라. 너 여기 왜 사냐?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공격적인 말이고 상처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그 상황에 안 서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제가 가진 많은 상처와 많은 그 감정들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을 겪고 그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겪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알아져요. 다시 말하면 상처고 굉장히 고난 같았어도 그것이 저에게는 유익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알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알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그 실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데든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지 그 자체가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제게 그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는 자비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이 있는 사람을 붙들고서 용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왕이 화를 내고 그를 정말 그 모든 거 허리라도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 속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기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 얘기도 알고 다른 형제들의 눈에 티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아파봐야, 내가 모욕을 당해봐야, 내가 슬퍼봐야, 내가 그것을 겪어봐야 우리는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에 더한 병으로, 더한 정말 그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은혜라 생각해요. 근데 통증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하게 되고 그 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잘 나가는 선교회, 잘 나가는 교회에 뛰고 있는 많은 그 일꾼들이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쉬기도 해야 되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치 신앙의 낙오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우리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쉬어야 되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떡하겠어요? 크게 넘어지고 크게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건강이 계속 뛰라고 준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대로 살 수 있는 건강이지. 이 세상에 무슨 집이든지 차든지 어떠한 물건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뭐가 번쩍번쩍 좋은 것 같지만 사용하다 보면 다 상하고 헐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망가지게 돼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살리시니까,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튼튼한 집보다도, 튼튼한 차보다도, 튼튼한 기계보다도 우리들은 약한 것 같지만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만들어진 것도 신묘막측하지만 살려지는 것봐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신다고 합니다. 일으켜주시는 건 뭐예요? 쓰러졌다예요. 쓰러져도 괜찮답니다. 믿음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버티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신 거를 믿는 것이요. 쓰러져도 일으켜주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도 안 가고 교회에서 하는 이제 처치스쿨을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집이 교회 가까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말 잘 듣는 애를 자꾸 시키게 됩니다. 교인이 몇백 명이 있던 몇천 명이 있던 교회에 자주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자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일을 더 많이 시키게 돼요. 자꾸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부르게 되니까 자기가 맡은 일 외에도 일이 점점 불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지고 생활이, 일 외에는 생활이 없어집니다. 사역 외에는 생활이 없어집니다. 어떤 연예인이 너무나 지금 인기가 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할 때가 재밌고 방송할 때가 재밌고 무대에서가 재밌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쉴 수가 없어서, 쉼을 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중독증, 정신병원에 가볼까 한다고 그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야. 왜 일을 하느냐? 불안해서 일을 한다. 내가 쉬는 동안에 인기가 떨어질까 봐, 돈을 뭐 어떻게 못 벌까 봐 그것도 불안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안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안식인데 누리라, 쉬라, 평강하라.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뭘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묻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듣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면서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성실함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 성실이라는 호세아서의 6장에 나오는 단어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그러한 심판이 온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제가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 겪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맞부딪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든지 기가 막히다든지 그건 내 감정이지 하나님에게 내가 한 거, 하나님에게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내가 겪는 거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도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한 모습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수치스모 다 당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정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시고자 나의 나쁜 모든 것 쓸모없고 쓸데없는 그 모든 것들 쓰레기 같은 썩은 것들 다 내게서 다 빼주신 옮겨주신 그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불리우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기를 싫어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싫어하지 않는데 나는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뭐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폐일언하고 정말 내가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구나. 받은 건 다 받아놓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은요, 지금도 그대로 못하고 있어서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것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까불어대고 큰소리치고 범죄를 했는지 악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자비로우셨는데 계속 내게 은혜로우셨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받은 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나를 언제든지 선대하시고 후대하셨는데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권세예요. 아니 가장 큰 우리 은혜입니다. 저주 속에 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끊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못하면 잘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 후원하고 하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후원금도 끊기고 선교사로서의 모든 거에서도 끊겨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것이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서포트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건강을 잃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한 거예요. 파킨슨씨 병의 후유증으로 공황장애가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가 굉장히 힘들다 할지라도 병에 자꾸 져서 무섭다 두렵다로만 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왜 사나? 내가 그 회사는 왜 갔나? 내가 이 가정에, 이 사회에 내가 지금 무슨 역할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냐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느냐, 왜 사느냐를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당연히 살고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으심을 받고 살리우심을 받는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그것이 말씀 앞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너상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거기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가 자비로우라.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답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똑같은 육을 가진 인생입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귀 기울일 때는요. 이럴 수가 없고 저럴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생각이 막 복잡하고 감정이 막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딱 말씀 앞에 있으면 그래서 넌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데? 그래서 네가 여기서 펄펄 뛰는 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너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쳤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펄펄 뛰셨나? 막 잡아당기셨나? 막 회초리질 하셨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고 딱 내가 너한테 한 대로 하라예요. 변명이 안 돼요.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왜? 받았으니까.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건 그냥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론적이고 상식적이고 감정적이고 내 잣대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그래 맞아, 당신이 그렇게 화내도 당연해, 당신이 용서를 못해도 당연해, 그렇게 차갑게 대해도 당연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거야, 그게 솔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 사는지 하나님 앞에 사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이론과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잣대를 따라서 사는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는 나를 자유하게 해요.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답 없는 답을 향해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동조를 얻고 호응을 얻어서 내가 내 감정, 내 잣대를, 내 말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머리 받고요, 하게 하옵소서,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어떠한 제사보다도, 어떠한 우리들의 의,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베푸셨는데 나는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 선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고, 그런데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내실 그 일에 대해서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지금 점점 나이 들어가고 병들어서 육체적으로 그전처럼 뛸 수 없고 그전처럼 뭐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대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우리 몸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포기 안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버리지 않았어요. 당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하게 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에요.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이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것이요. 또 그것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세상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우리가 뭘 걱정해요? 일을 못할까봐 걱정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봐 걱정해. 뭘 걱정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주님으로 족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서 족할 때에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접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나만 알아달라, 나만 해달라.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대접할 수 없어요. 그 남이 보여지는 사람, 그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배은망덕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며 해를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호스피스 그 병상에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서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구나. 그 저희 남편 보고도 저 자신에게도 우리가 지금 전처럼 못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 있다. 왜? 살려주셔서 사는 거니까. 지금도 살리시는 분은 살리심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우리 기대하고 말씀대로 이루소서 나를 내어드리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주님 따르자. 주님은 오늘도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쓰러져 보고 약해져 보고 내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무력한지 아니 살고 있고 하고 있고 뭐 한다는 그 모든 거가 자기 육체의 자랑이지 주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저희 제부가 교통사고로 그 두 달 반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지금 예전처럼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켰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많이 했지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졌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한 계획이 틀려졌겠어요?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본인은 내가 운전만이라도 할 수 있게 됐으면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것만이겠어요? 처음에는 기저귀만 떼도, 걷기만 해도, 집에 퇴원만 해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눈만 떴으면, 눈만 맞췄으면 우리가 말하는 걸 들을까? 지금 듣고 있는 걸까? 그거 한 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정말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리우심을 받는 데는 건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손길로 되는 건데, 보는 게 당연하고 듣는 게 당연하고 걷는 게 당연하고 먹는 게 당연하고 다 당연해서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고 내가 뭐를 못하게 될까 봐 안 하... 그것만 우리가 급급하고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로울 수 없는 우리는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조부라워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냥 피해의식 속에 자기 연민 속에 싹 빠져가지고 점점점점 생각이랑 시야랑 모든 생활의 범위가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는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졌는데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형벌 속에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왜?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라고 받기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도 한다 그랬습니다.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거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잔이 넘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복을 복으로 아는 것, 복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누리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받고 있느냐를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세우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통로로 사는 것,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큰 은혜고 그리고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머리만 큽니다. 안다고 하면서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비춰주셔서 정말 오늘도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배은망덕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